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뭔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울 건가요? 조금 따뜻해질 건가요? 또? 조금 풀렸다가 또 겨울이 오겠죠? 오늘 날씨에 말씀을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마이크 조정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 아마도 한 만 5천에 가까운 사람들의 기적의 양식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나타난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재 뒷부분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일찍 끝을 맺고 전도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자신의 소원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들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인지를 항상 분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자주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조용하게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양심적으로 떠오릅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예, 그 분별이 돼요. 그 이상하게 사람에게는 그 인자 속에 그 옳고 그름,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면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또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이 생각이, 이 계획이 인간 회복에 관련된 것인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혹은 우리에게는 또 이 시대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증언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이 말씀의 조화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무슨 계획을 놓고 이런가 저런가 뭐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인간 회복에 관계된 것인가 이거를 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나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생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면 아주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얼른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지간에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 이 말을 하면 저쪽에서 무슨 반응이 나올지 대강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말하면 어떻게 나올지 대강 다 압니다.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도 뭐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 그 뭐 뻔하게 뭐 요 다음엔 요거 저거 다음엔 저거 그게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기억하고 읽고 듣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친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주 긴박한 순간에서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공적인 일에 성공하는 방법은 계획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계획은 자기 뜻에 맞게 세워놓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은 세웠는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사업에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무분별한 행동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 없는 행동으로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 분별 없는 행동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우리의 실생활에 좀 적응해서 맞춰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방향과 생각, 자기 틀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이 없는 일입니다. 대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그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때 자기 집안의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자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갑니까?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해가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그 한 가지 그런 일에 몰두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헛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소리가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제 기뻐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정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데 혹시 우리의 계획이 빗나가서 혹은 실패해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대소망 369페이지에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법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시련이나 어려움, 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기로에 많이 섭니다. 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판단력과 생각으로 이대로 했을 경우에 이 하나님 뜻대로 했을 경우에 뭐가 안 될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무슨 책을 읽다가 옛날에 나온 그 교과책인데 어떤 분이 그 십일조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십일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십일조를 다 떼가지고 거기서 뭐 월정 헌금, 도로가 회비, 뭐 다른 헌금 다 내고 남은 거를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양심에 약간 걸림이 있는데도 계산상으로 그렇게 해야 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헌금을 다 떼내고 십일조 또 떼내면 계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십일조를 떼가지고 이것저것 다 이제 다른 헌금도 하고 십일조 나머지 가지고 내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고 뭐 병원에 가게 되고 사고가 나고 뭐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래서 11조는 11조대로 떼고 또 나머지 헌금을 일단 시작을 하니까 이상하게 돈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갈 것들이 다 막혀지고 또 전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략할 수 있는 지혜. 그래가지고 11조만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할 때보다 훨씬 생활이 윤택하고 남더라는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그분의 모든 삶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어 졌는지 여러분 이제 잘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제자들이 이제 바구니에 들고 뭐 한 바구니씩 들었겠죠 이제 들고 이렇게 나누면은 제자들이 나눌 때에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예수님께 받아갔습니까? 이 시대 소망에 보면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눌 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데서 자꾸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고 백성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그게 나눔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만찬 예식할 때도 그 비슷하게 절차를 그렇게 하죠. 여기서 이제 수급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이제 장로님께 받아가지고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그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물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복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 이 체제를 보면 복음을 이제 이 설교자가 나누면 여러분은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옆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받아서 또 갖다가 또 나누고, 받아서 또 갖다 또 나누고, 그 원리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회중들에게 나누면서 계속 떡이 5천명, 만명, 15,000명에 퍼져나갔듯이 여기에서 받은 떡을, 혹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섭취한 떡을 끊임없이 나눌 때에 계속 증가되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멈추면 증가도 끝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나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나눌 때에 계속 증가된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훨씬 더 나눌 것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데서도 또 가르쳐 달라고 또 요청이 오고, 또 가서 나누면 또 성경을 더 잘 가르치게 돼서 또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나누게 되고,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못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에 빈익빈 부익부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꾸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그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어서 더 점점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지 않은 사람은 그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점점 더 나눌 것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 발전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꾸 나누면 하나님께서 나눌 것을 더 주시는데, 나누지 않고 혼자만 소유하고 아끼다 보면 그 모아놓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언젠가는. 그게 원리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물질을, 또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 영육 간의 축복이 동시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나누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그 밑줄 친 말을 한번 좀 다시 강조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흔히 그러지요. 그 아버지가 이만한 과자를 한 봉지 사다 주면 그게 사실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사다 주면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누구 것으로 알아요? 자기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꼭 그 모양이죠. 뭘 잔뜩 가지고 안 줘요. 안 줘. 내 거다 이거예요. 우리 가진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다른 이들에게 내 가진 것, 소유한 것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 370페이지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말씀이죠? 항상 주님께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나누고 그래서 또 받고 또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도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이 교회가 생존해 가는 원리는 참 신비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 곧 망가지고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고 또 전진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부족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이 실패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갑니다. 우리 뭐 서울중앙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는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몇 사람이 이사가 버리면 교회가 금방 망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어디선가 또 일꾼이 와서 채워서 또 일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전진해가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열심히 영적인 양식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하고 나누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사람들을 먹일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자들에게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또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족히 채워주심으로 이 교회는 유지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각자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업의 성패는 수나 재간에 달린 것이 아니다. 목적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혹시 그 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처음에 군인을 모집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3만? 3만 2천이지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저쪽은 10만이고 이쪽은 3만 2천입니다. 그 기도는 마음에 약간 염려가 됐습니다. 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쪽 군대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물 먹는 건 이제 2차 시험이고. 집에 걱정거리 있는 사람, 다 가라. 다 갔는데 얼마 남았어요? 만 명 남았지? 만 명. 만 명 남았습니다. 저쪽 상대 10분의 1입니다. 너무 많다. 아, 답답한 일이네요. 10만에 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좀 돌려보내라. 어떻게 할까요? 저기 개울가에 가서 물 좀 먹여봐라. 그래서 이렇게 개처럼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들, 또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떠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어떤 사람만 뽑아냈습니까? 물을 딱 들고 막 뛰어가면서 먹는 사람만 뽑아냈더니 몇 명 나왔습니까? 300명. 300명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상으로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숫자와 장비를 많이 가지고 가서 이기면 무엇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와 장비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이 80%고 하나님 도우셨다는 생각은 한 20%. 그렇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근데 300명 가지고 10만을 이긴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셔요. 아주 순수한 철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안 주고 애를 태웠습니까? 예?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안 주고 애를 태우다가 막 그 하갈을 통해서 낳게 만들고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살아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이삭이 나왔으면 이게 그 약속한 아들인지 어떻게 우연히 또 생긴 아들인지 아브라함이 확신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낳게 하셨으니 누가 주신 아들입니까? 확실히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한 줄 나옵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 무엇은 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 교회 전체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 전체 사업의 방향과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300명의 군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미디안 10만 군사를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300명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횃불, 뭐 항아리, 뭐 그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그것만 가지고는 그 미디안 군대 10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때에 누가 거기에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과 책임이 있어요. 전체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교회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이지만 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각자의 책임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하던 일보다 훨씬 큰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끄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석하는 것, 그것도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리 교우님들이 물론 집도 멋이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교회 출석하는지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 금방 열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난 안식일에 이렇게 손님이 한 4, 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득하게 차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 각자 각자가 개인의 주어진 책임에 충실할 때에 교회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대소망 37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어떤 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세워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혹시 재정이 좀 부족해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에는 딱 짜여진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착 하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일은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활 속에 또 이 교회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회는 사람의 계산과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도회 할 때에도 그냥 늘 하던 생각 속에서 뭐 그렇게 될까 뭐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전도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충성껏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